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헤드린의 종교적 권력가들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정치적인 메시아로 주님을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의 이 같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강력한 태풍처럼 그 힘이 결집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한편 유대주의 종교 권력가들은 이러한 민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중들의 민심은 급격히 예수께 기울고 있었고, 이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산헤드린의 모든 권력가들은 어떻게든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제거할 대책 마련에 혈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의 결정적 흠결을 찾아내 폭로함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야 했고, 속히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들이 도리어 몰락할 수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구성원은 사두개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바리새인, 그 다음은 서기관 순서였습니다. 이들은 차례대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상대하게 되시는데, 오늘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사람들과 대면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을 그에게 보낸다. 그들이 그를 말로 책잡으려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 일부를 예수님께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은 같은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그들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위법적인 말을 이끌어내서 곧바로 이것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정탐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사법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법에 위배되는 불법한 점을 발견해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그를 반란죄로 엮어서 처형하기 위해 그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접근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평상시에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유대주의 분파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경멸하고 혐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은 세속적인 조직으로 헤롯 왕가를 지키고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었고, 바리새파는 유대주의 정통파로 율법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종교적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연합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함께 한 가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주의자들과 정치적으로 헤롯 안티파스를 비호하는 세력이 연합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아 이중적으로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우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의 신학적 입장에서 단죄를 함으로 예수님을 향하던 민심을 돌리든지 아니면 로마의 법을 어긴 것으로 예수님을 정죄받게 해서 그를 제거하든지 그들은 이러한 치밀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공동의 유익이 있을 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도 서로 함께 일을 도모하고 모의하고 연합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악인과는 절대로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인들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호한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 잡으려 하여 라고 번역된 원문의 아그류오라는 단어는 사냥을 뜻하는 아그라에서 유래된 단어로 이것은 덫을 놓아서 사냥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덫을 함정을 파서 거기에 걸려들게 하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와서 말한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당신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참으로 당신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십니다. 다만 진리 위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혹은 아닙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혹은 우리가 바치지 말까요? 그러나 그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는 한 데나리온을 내게 보도록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사용한 호칭과 그 말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은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참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소신 있는 분이시고 외모만으로 사람을 절대 보지 않으시며 오직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훌륭한 랍비시라고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한껏 지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진실로 존경한다는 그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그들이 요구하고 이것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예수를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겉으로는 온갖 감언이설로 아첨과 아부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하던 사탄을 보십시오. 뱀의 혀를 가지고 이것을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미혹을 했습니다. 그들 또한 간사하고 간교한 뱀의 혀같이 예수님께 사탕발림 같은 말로 자기들의 의도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거짓의 복음은 그리고 악인들은 사람에게 사탕발림을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습니다. 아주 친절합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도 그와 다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위로와 축복과 형통과 행복을 빌어줍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높일 때 당신에게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 때 여러분을 한없이 칭찬할 때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듯한 이 같은 말로서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진실된 사람이고 이 시대에 흔치 않은 바른 양심과 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로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덫에 걸려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도한 칭찬은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 마귀가 당신을 넘어뜨리고자 할 때 잊지 마십시오. 끝없는 칭찬과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당신을 한껏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쉬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을 처박아 놓도록 만들 것입니다. 왜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될까요? 왜 신자가 불신자와 손을 잡고 사업을 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납니까? 왜 아주 신실해 보이던 신자가 이단에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안의 혀처럼 거부할 수 없는 말과 특별한 애정을 쏟아부어서 그들을 굳게 신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높이는 말과 엄지손가락을 들어주는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속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아무런 의도 없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높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칭찬하던 사람들이 결국 배신을 하고 등에 칼을 꼽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악랄한 악인들의 수법이란 말이죠. 자, 그들은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한지 불가한지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이것을 싫어하고 기피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족국에게 치욕적으로 세금을 바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을 이스라엘이 짐승처럼 취급한 거예요. 버러지처럼 취급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예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민심이 예수께로부터 급격히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로마의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함정에 빠지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 켄소스는 모든 유대인 성인 남녀가 한 데나리온씩 로마에 바치던 인두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세금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임을 상기시키게 하기 위한 매우 굴욕적인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같은 이유로 세금을 내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치욕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AD 70년경 로마가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이유도 유대인들이 로마에 내는 세금을 거부하고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내는 세금은 하나님께 반역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화폐에 새겨진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통용되던 로마가 은으로 만든 화폐였던 데나리온의 동전 앞면에는 황제 디베류, 신적인 아우구스도, 존엄한 아들이라는 글귀가 동전 앞면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황태 올리비아의 화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오른손에는 호를 쥐고 있고 왼손으로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든 평화의 여신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의 뒷면 가장자리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최고의 사제,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우구스도는 주전 17년 전부터 동전에 자신을 신으로 새겨넣어서 이것을 통용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황제 숭배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여겨서 이 동전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겔로만 세금을 바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셔도 모두 예수님께는 치명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도발을 해온 것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거듭 예수님께 질문을 해온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내 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예수를 반역죄로 몰아서 로마의 법정에서 사법적인 단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명쾌하게 어느 한쪽을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다는 핑계와 변명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르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바대로 유대인들이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싫어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황급히 데나리온을 찾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외식, 여기에 해당되는 휘포크리시스는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은 그들이 진실로 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나에게 지금 이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공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위선적인 질문을 자기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3절에 그 간계를 아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2장 18절에는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한 숨겨진 의도를 이미 훤히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져왔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초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이사의 것들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주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 대해서 몹시 놀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한 데나리온을 대령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은화를 가리켜 그 화폐에 새겨진 인물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가이사가 정한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주님께서는 마땅히 국가에 대한 도리를 다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주의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와 사회라는 질서 속에 존재하므로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납세는 국가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복을 보여주는 순수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크리스찬이 탈세를 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세금은 그 세금을 정한 국가에 바치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권위와 법과 질서를 결코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워진 권위가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와 법에 불순종해야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위배되거나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거스리게 할 경우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순복해야 하나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할 때는 결연히 이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고 불합리하고 악한 법이라면 우리는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그 직분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께서 분명히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이라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이중적인 답변을 통해서 바리새인도 헤롯 당도 도저히 책잡을 수 없는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이 지침은 아주 중요한 지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두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세속의 정권도 악한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허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23장 국가공직자 제4항의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세금과 공공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고 양심을 위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다. 믿음이 없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국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정부와 정권을 세우십니다. 모든 공직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민은 그들의 직위와 직분을 존중하고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을 때 그것을 따르고 이행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통치자를 세우실 수도 있고 악한 자들을 통해서 국가가 운영되도록 섭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불행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정부를 통해서 그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0장 국가통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독재자를 할지라도 신자는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칼빈은 강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그러한 악한 정치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복종하되 모든 것에 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법을 거스려 악마화되었던 일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로마는 네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이 긴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처절하게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오시프 스탈린의 소비에트 연방,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 폴포트의 크메르루즈 같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무신론적 공산 정권들이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극을 역사를 통해 써내려갔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힘에 놀아나듯한 부패한 악의 도구로 국가의 권력이 사용된 예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반성경적인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존속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부가 독일이나 소련, 중국, 북한처럼 집단 학살과 같은 악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러한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간의 생명을 말살함으로 사탄적인 죄악을 범한 악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만약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지 않고 낙태를 상시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거나, 상시 허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열 달을 다 채운 아기도 엄마 뱃속에서 끄집어내서 죽이는 겁니다. 이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차별금지 법안 같은 반성경적인 법안을 통과시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 질서와 원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교회는 마땅히 이에 대해 저항하고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부여하신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음에 대해서 항거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국가가 탈취하거나 몰수하는 세법을 제정해서 이것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여 부를 강제적으로 재분배하려는 행위는 도둑질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반에 A학점을 맞은 학생과 D학점을 맞은 학생이 있는데 이 둘 다에게 C학점을 주고 같은 원리로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원리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평등입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코피를 흘리면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공부를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모두 평균값으로 점수를 받는 것이 올바르고 정직한 분배이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평등과 형평성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이런 식의 분배 정책은 하나님께서 국가에 부여한 권력을 그릇되게 남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국가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재벌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아서 다시 분배를 한다고 하고 설령 이 일을 투표에 붙여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모두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국가가 모든 제도와 법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결코 지지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은 도둑질과 살인의 죄를 범하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반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법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 직위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도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되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에 대해서 교회는 저항하고 불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 정부, 기독교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나님의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모두 왕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왕을 위해 기도하고 왕의 통치에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칼빈은 개혁된 교회들을 핍박하는 프랑스 국왕 프란시스 1세에게 충성을 맹약하면서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기독교 강요의 헌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왕인데도 아주 그를 극존대하면서 그에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 은혜 속에서의 모든 법과 제도와 국가와 정부의 권력과 권한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또 한편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저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옹호하던 독일 귀족들은 루터를 제거하기 위해 소집된 제국회의에서 담대하게 루터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그 선언문의 시작은 Wir protestieren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저항한다. 이 말로 선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자라는 의미의 프로테스탄트, 독일어의 프로테스티에른, 여기에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시작이 됐고, 개혁된 교회와 성도를 이후로 뜻하는 단어로 프로테스탄트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고 당시의 사도들 그 누구도 로마의 전복을 시도하거나 혁명을 꾀하거나 이를 사람들에게 선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역사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성도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통치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인격적으로 그들을 모독하거나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품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법을 만들고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제도를 강행할 때 교회와 성도는 저항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란 화염병을 집어던지고 보도블록을 깨서 던지는 물리적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혁명이나 반란을 꾀하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니고 진리가 가르치는 가치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우리는 반대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입니다. 우리는 그 법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 제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저항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념에 치우친 목회자들이 SNS에 정치인들에 대해서 원색적인 저주와 비인격적인 욕설과 비난의 글을 올리면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자극하는 이런 목사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자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그들의 위치를 존중하면서 법과 질서 안에서 저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범 납세자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국가가 지속되고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는 모두 악한 정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이상 국가 건설을 우리에게 과업으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악한 세상에서 다만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서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정권을 세우기도 하시고 심판하여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과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공직에서 나라를 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의사가 지금 환자를 수술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을 세상에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금은 가이사에게, 국가에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무리들은 주님의 대답에 모두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6절에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심히 기이 여기다. 에크다마우죠. 그들이 몹시 놀라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이 기가 막힌 답변에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압도를 당해서 예수님의 대답에 책을 잡아 그를 고소하려던 계획이 전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 악랄한 패거리들에 의해서 문제가 드러나서 치명적인 약점이나 스캔들이 어떤 결함이 드러나서 그렇게 예수님이 처형을 당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자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절대로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실 이 시간이 약간 비정상적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사 속에 참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다 핍박과 환란을 겪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 그 조부모님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만 한 7, 80년 동안 이 자유와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이 이상한 것이고 이런 평안과 자유의 때에 항상 교회는 부패했고 타락했던 것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작은 회유에도 쉬 넘어가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우습게 어기는 우리들이 과연 진리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에도 그냥 우리 믿음을 팔아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작은 불이익과 갈등조차도 해결하지 못해서 항상 타협하고 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념에 경도되어서 올바른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휩쓸 비진리, 반복음의 인본주의 사상의 쓰나미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작은 싸움에서 승리해 나아가지 못하면 큰 싸움에서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백기를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작은 싸움에서 승리해야 큰 싸움에도 호기롭게 용감하게 붙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작은 것에서 다 내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 영적인 피 흘리며 싸워야 되는 전쟁에서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에 온전히 뿌리 내려 있지 않게 되면 결국은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배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말로도 이길 수 없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험찬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과 진리에 사로잡힌 불붙는 논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논쟁하는 자리에서 꽁지를 빼고 도망을 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진리 전쟁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용사가 없는 시대의 교회입니다. 정말 진리의 용장들이 일어나서 사탄 마귀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악한 시대 속에, 이 혼란 속에서 무엇에 착념하고 있고, 여러분은 불신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싸울 어떤 지성적, 신앙적 준비와 훈련이 되어가고 계신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녹슨 검이 되지 말고 언제나 칼집에서 미끄러지듯이 빠져나와가지고 적의 목을 칠 수 있는 날선 검들이 되셔야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이 논하는 진리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진리를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처럼 용감하고 담대하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속의 논리에 휘둘리거나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담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더 날카롭게 연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